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치니까 제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직 한 번도 박수 안 받아봤는데 오늘 오전에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번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이 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리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은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가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는 디오스 구로라라. 마지막이 좀 발음 전시에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것도 다 읽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바나바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곳에서 온전한 곳으로 옮겨라, 바꾸라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은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석 달 동안 거하면서 있었던 그 일, 그거를 이제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도 참 많은데 그러나 우리에게 종이 있어서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쭉 보면 우리는 늘 이제 목사님 앞에 나오면 꾸중도 듣고 또 책망도 하고 막 그래 살아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을 하지 아니하면 오늘날 우리 성교회가 이렇게 있었겠느냐 그건 이제 제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고 잘 아는 거지만은 한 번 더 종에 대한 성경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이제 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파라과이에 있는 루고 국회의장 앞으로 이제 대통령 출마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한국을 찾아오셨다는 그게 저에게는 너무 놀랍고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다. 그래도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고 현직 국회의장이시고 여러 부분으로 바쁘실 텐데 대만에 들리셨다가 한국에 오셔서 목사님을 뵙고 그래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야, 저 마음은 루고 전 대통령의 마음에 목사님이 그 마음에 아주 크게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런 용단을 내릴 수가 있지. 안 그렇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 루고 대통령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목사님께서 세계 각곳의 정상들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자고 끊임없이 그들을 이제 복음 가운데로 막 이끌어 넣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참 감사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인지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8장을 두시고 오늘은 성경을 좀 몇 장 찾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요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하늘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 또 별들을 만드신 겁니다. 이 14절에 보면은 이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와 연한 사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시가 뭐로 이루어지느냐. 큰 광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코기를 잡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가지고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그냥 이제 거물을 씻어가지고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에게 배를 좀 빌려다오. 그러니까 막 뒤에 막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이제 막 쭉 이제 따라오고 그래 하는데. 그래, 베드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예, 예수님, 제 배가 필요하다면 쓰세요. 이제 무리를, 예수님 배에서 무리들이 이제 언덕에 이제 앉아있고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신 것이죠. 근데 얼마 좀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고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했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거물함은 던지겠습니다. 베드로가 거물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어느 정도 잡았느냐. 자기 배에만 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요한의 배까지 다 채울 수 있는 두 배가 가득 차는 고기를 잡은 것이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거기도 거물을 던졌는데 여기저기 다 던졌는데 그때 베드로 마음에 하나 딱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 아 고기를 내 방법으로 잡아서 안 되는구나. 거물을 던지는 것도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어서 그가 나에게 가르쳐주면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구나. 그래 고기를 잡는 이것도 내 멋대로 모부들이 거물을 던지고 하는데 인도자를 만나가지고 인도자가 끄는 그대로 나아가니까 두 배의 차게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한 배 차는 것도 많은데 두 배 차게 고기를 잡는 역사는 없잖아요. 베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래서 인도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려웠던 게 뭐가 어려웠느냐. 여러분 베드로 안에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장가 갔지요? 부인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부인은 성경 밖에 있죠. 예?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여자 주부가 남편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돈이에요. 자매님들 남편이 좋다 좋다 하지만은 돈 제대로 잘 안 벌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이 핸드폰에다가 자기 남편 이름을 쓰면서 뭐 자기 남편 이름 뭐 제 이름은 박정수인데 여러분 그래 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 여러분 원수라고 하면서 내 원수 하면서 자기 남편의 이름을 대명사로 해가지고 쓴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는 내 원수지 네 원수가 아니다. 내 원수 돈 잘 벌어주면은 예? 원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알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흡족할 만큼 벌어주면 근데 원수라고 하다가 어느 날 보따리사가 도망을 갈 때는 원수니까 도망을 가지 가면 도망을 가 하여튼 베드로가 야 고기 잡는 거 이거 하나 여러분 그냥 쓰여진 말씀인 것 같고 이루어진 사실같이 느껴지는데 고기 잡는 것도 인도자가 있어서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면 얼마든지 잘 잡을 수 있구나. 그걸 한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게 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배와 거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 베드로의 마음에 고기를 잡으면서 하나 딱 느낀 게 고기 잡는 것뿐 아니고 내 인생이나 내가 가야 하는 길이나 내가 해야 하는 일이나 이런저런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은 고생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나를 이끌어주는 그자가 함께해서 나를 이끌어주면 나는 저절로 잘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려고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따라가면 되지. 그게 이끌림 받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신앙은 체계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요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종을 두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종에게 다 맡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풀과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게 했죠. 나무나 풀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만든 식물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드신 빛으로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데 또 하나의 큰 광명을 만들 필요가 뭐 있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하나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넷째 날에 큰 광명을 만들고 나서 이 넷째 날의 광명은 첫째 날에 만든 빛하고 성분이 똑같아서 첫째 날에 빛이 없어도 넷째 날의 광명으로 얼마든지 식물이나 동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이 넷째 날의 큰 광명을 만드시면서 이 빛이 광명하고 함께하면서 여러분 광명이 할 수 있는 빛이 하는 모든 능력과 방법을 이 광명 속에 넣어서 광명과 함께하면 빛에게 빛이 없어도 돼 할 정도로 식물이나 동물이 다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잠언, 전도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이 회중의 스승이 있고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 이 다 한 목자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신 하는데 이 한 목자 되는 하나님이 회중의 스승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잘 박힌 목 같으니 목수가 집을 지으면서 집 주인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목수가 못을 많이 쳐면 목수 자격이 없습니다. 목수는 못을 하나만 딱 친대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만 딱 쳐놓으면은 절대로 집이 흔들린다거나 무너진다거나 쓰러지는 게 없대요. 정확하게 딱 하나만 박으면. 제가 미국 있을 때인데 타코마에 있는 오영재님이라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아마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동차 수리를 하는데 옛날 자동차 있잖아요. 50년 전, 100년 전에 자동차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껍데기를, 껍데기만 이제 잘 복원해가지고 안에 있는 엔진하고 부품은 이제 현대식으로 색으로 다 바꿔가지고 옛날 차 모양을 해가 파는 그런 제 직업을 가진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지 돈은 별로 못 벌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보드를 가져와가지고 거기 보드 뒤에 스크루를 박는데 스크루를 하나 박아달라 보니까 네 개를 박을 수 있도록 볼트를 박을 수 있도록 네 개가 딱 돼 있는데 자기가 안만 봐도 네 개가 조금 약할 것 같더래. 그래서 두 개를 더 박아가지고 여섯 개를 박았대요. 그 주인에게 내가 보기에는 볼트를 네 개 박으면은 좀 약할 것 같은데 여섯 개를 박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세요, 주인이. 여섯 개를 이제 박아준 거예요. 이분이 보드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고 태평양에서 이제 보드 놀이하는데 어떻게 하다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을 만나면은 자기 그 스크루 그거 가지고는 풍랑을 못 이기죠.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요트성 보드기 때문에 요트는 풍랑을 만나면 절대로 사람은 죽지는 않잖아요. 어떡하냐면은 기둥에다가 몸을 묶어요. 묶으면은 풍랑이 막 파도가 팍 치면은 배가 싹 넘어간대. 넘어가도 요트니까 딱 바로 서는 오뚜기처럼. 딱 바로 서는 거죠. 그러지 며칠을 한 거예요. 죽을 욕을 보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래 되면 막 호주머니에 비상양식도 넣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풍랑이 거치고 육지에 와가지고 정박을 해가지고 내가 고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드 정류소 이제 파킹장 보드를 전문적으로 이제 뭡니까 대놓고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이제 관리해 주는 분이 보드 전체를 쭉 살펴보더니만은 당신이 요번엔 죽을 뻔했다. 그래 나 고생 엄청 했다. 근데 당신이 살아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원래 스크루에 볼트를 4개 박도록 돼 있다. 근데 6개를 박아가지고 당신이 살았다.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분이 어떻게 가지고 6개를 박아줬지? 내가 6개를 받기를 원해가지고 그러면 그래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두 개를 더 봐, 여섯 개를 박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인절 찾아온 거예요. 당신 너무 고맙다. 내가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는데 보트업자가 그걸 보더니만은 이거 만약에 네 개 같으면은 스크루가 부서지고 힘도 못 쓰고 당신은 죽는데 여섯 개를 박아서 살았다. 당신이 두 개 더 박아준 게 나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은인이 됐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타코마 그 시애틀 타코마 빌딩들이 큰 빌딩들이 많은데 당신 내 빌딩이 20층짜리도 있고 40층짜리도 있고 그런 게 몇 개가 되는데 거기 와가지고 당신이 비즈니스를 할 게 있으면 뭐든지 해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이분이 굉장히 큰 부자인데 형제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야. 목사님 뭐 해달라고 할까요? 야, 그거 다 치우고 빌딩 하나만 달락해라. 20층짜리 하나만 달락해라. 그거 뭐 비즈니스하고 그뭐 구멍가게를 하겠어? 뭐 하겠어요? 또 할 줄도 모르는데. 20층짜리 크면은 10층짜리 하나 달락하고 말고 아니면은 무거운 거 줄 거 뭐냐? 가벼운 현금으로 달락해라. 여러분, 어떤 때 종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거기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 마음의 못을 박아주시는데 그 못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목사님께서 한 번은 옛날입니다. 한 40년 전쯤 되시는데 현실교회에서 장로님이 박 목사님 내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대구에 계시죠. 목사님이 오시면은 제가 대접은 해드릴 게 없습니다. 포니차 처음 나왔을 때 포니차 승용차 한 대 사드리고 생활비는 사례비는 얼마를 드리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마 목사님 생활비 크게는 안 돼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해드리고 부족하면 내가 장사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내가 좀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아침 드시고 나면 점심 드실 게 없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때인데 여러분 어려운 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월말이 되면 수도세 내야 되고 전기세 내도 목사님이 다 따놔가지고 내가 그거 낼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형제들하고 몇 명이 목사님 우리는 생각할 때 거기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토요일날 내가 결정한 금요일날 목사님 내가 안 가기로 했다. 왜? 장로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마음껏 전하겠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노회장에게 보고가 갈 거고 노회장은 총회장에게 보고가 갈 거고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냐. 안 된다.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저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능한 사람 모셔다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세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목사님 나 안 가. 못을 다 한번 박으신 거예요. 나 어려워도 여기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의 진로를 목사님이 정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때 목사님이 가셨으면 수양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수양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그거 다 놔두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제가 여기 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스승이 못을 하나 딱 박아주면 그게 우리의 좌우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잡는 게 아니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네 생각 다 버려야 돼. 여러분 끊임없이 목사님 우리 마음에 못을 박으면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14절에서 아까 읽은 이야기인데 그 강령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다시 말해 사시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왜 봄이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겨울이 지나갔으니까 봄이 왔지. 그렇죠? 그거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여름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됩니까?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지. 여러분 가을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여러분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큰 광명으로 말미암아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합니까? 신앙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합니까? 신앙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봄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에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이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그 분깃을 가지고 뭐 몇 날을 졸랐는지 모르지만은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간 거예요. 참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계시는데 먼 나라를 향해서 가면은 아버지를 등지게 되죠. 여러분 아버지를 등지면서 둘째 아들의 마음의 세계는 밤인 겁니다. 얼마 안 가면은 허랑방탕이 기다리고 있죠. 절대로 아버지 곁에는 허랑방탕이 없는데 아버지를 등지고 가면은 어느 쪽을 향해 허랑방탕이라는 곳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아버지의 분깃을 나에게 돌아 분깃을 팔아가지고 가져온 돈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가을철에 여러분 낙엽이 지는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돼지를 먹이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고 돼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죠. 거기 있으니까 추려 죽겠구나. 그게 뭐예요? 겨울이에요. 신앙의 겨울이 되면 춥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어떠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추려 죽는 곳에서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아버지를 향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추려 죽겠구나 여기는 겨울인데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서면은 낮은 거예요. 여러분 상그가 뭔데 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처근히 여겨서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여러분, 나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운명은 큰 광명이 가까이 오면 봄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잎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큰 광명이 와가지고 가까이 오면 저절로 잎이 나죠. 여러분, 큰 광명이 더 가까이 오면 저절로 꽃이 피고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니까 나무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자기에게 있습니까? 큰 광명에게 있습니까? 큰 광명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어리지만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희들 기쁜 소식 선교회 내에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이 너무 좋죠. 목사님은 목사님께서 야 다른 곳에는 선교가 잘 되는데 이티오피아는 12년이 지났는데 왜 이래? 이티오피아 너무 어렵다. 왜 그러냐? 목사님이 나 이티오피아 한번 가야 되겠다. 왜 그런지 이티오피아 한번 가야 되겠다. 목사님 이티오피아 가신 거예요. 이해석 선교사 목사님 맞이해가지고 뭐 전에는 뭐 이명박 대통령 왔을 때도 통역을 해주고 우리가 그 이해석 선교사 아들이 통역하고 요즘 박근혜 대통령 그가 이티오피아 방문했을 때도 통역을 해주고 그것도 뭐 아주 그 어느 정도 은혜를 입을 수 많은데 어렵고 힘든 것도 목사님이 가셔서 이티오피아 나라를 보면서 이티오피아 나라가 이래 되면 젊은 청년들이 폭동이 일어나기 쉽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아, 진짜 3개월 뒤에 이티오피아 폭동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티오피아 대통령 국무총리가 거기에, 야, 이거 어떻게, 얼마 전에, 3개월 전에 목사님이 한번 왔다 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뭐 이티오피아 뿐만 아니고, 여러분, 스와질랜드나 잠비아나, 이런 곳에 일어나고 있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 목사님이 한번 밟아주시면 목사님이 한번 가주시면 목사님이 이끌어주시면 저도 어떤 때 살아가면서 야 내가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입는다. 저희들 교회 구미교회인데 제가 구미교회인데 대덕에서 제일 가깝죠. 교회가 크진 않습니다만은 적지도 않아요. 어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지금 뭘 했을까? 뭘 했겠어요? 죽었을런지 살았을런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 1장 14절에서 사시와 일자와 연안을 이루는 큰 광명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넷째 날에 들어가지고 너희들에게 큰 광명이 있어야 돼. 그걸 이야기하면서 첫째 날에 만든 빛이 넷째 날에 만든 광명에게 들어가서 이 광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의 능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어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리며 돌밭에 뿌려, 길가에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돌밭에 뿌려지니까 싹이 나나, 뿌리를 받지 못해서 해가 뜨니까 시들어서 말라버렸고.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마태복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은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고 싶어서 제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나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밭에 뿌려진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 씨는 너무 힘있게 자라가지고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는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시들시들이가 죽으니까 어느 날 돌밭에 뿌려진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게 신방을 했어요. 여보세요, 계십니까? 여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집이지요. 예, 누구십니까? 나는 돌밭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왔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궁금합니까? 이 좋은 땅 당신 집은 어떻게 해서 씨가 이렇게 자랍니까? 너무 무성하게 자라고 여러분 꽃도 피고 열매가 너무 탐스럽고 아름다운데 나는 좋은 땅 똑같이 씨를 뿌려줬는데 여러분 싹이 나고 얼마쯤 자랄락 하니까 여러분 해가 와가지고 비춰지니까 내가 못 살겠습니다. 저 해만 없으면 저 큰 광명만 없으면 좀 살겠는데 좋은 땅에 뿌린 씨가 뭐라고 하냐 허허 참 희한하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청청하게 자라는 것은 내가 능력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은 내가 능력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도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저 큰 광명이 맺은 겁니다. 큰 광명이 빛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청청하게 자랄 수 있으며 큰 광명이 나에게 비춰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꽃이 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큰 광명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죽겠네. 돌밭에서 좋은 땅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살아가면서 여기 보면 재밌는 말 21절에 한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잇나요.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 곧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나요? 우리도 옛날에는 목사님이 꾸중하실 때 여러분 야단치실 때 좀 가만히 놔두면 좋을 건데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막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참 좋았을 건데 자꾸 여우니까 들까불이 제껴 막 그래서 막 괴로워 죽겠더라. 여러분 좋은 땅의 간정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그가 없이 내가 그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인들 할 수 있으랴.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데 나의 모든 제사는 거지 큰 광명이지 누가 나를 지켜주랴.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 전도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솔로몬의 지혜로 제가 아까 전도서 12장을 읽었지만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다음에 아가입니다. 아가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 예루살렘 여자들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훑어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치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솔로몬이 술람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네가 비록 검으나 여러분 술람이 여자가 검은데 검은 것을 솔로몬은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일광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이 여자의 검은 것을 보면서 네가 검게 된 것이 이 일광에 쬐여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햇볕에 나와가지고 많이 일을 하면 얼굴이 검어지죠. 한국 사람들은 특이해가지고 얼굴이 검어지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등산하고 그래 하면서 제가 미국 있다 나가자 깜짝 놀란 게 부산서 그 국립묘지 옆에 그 공원이 있는데 거 이제 한 번씩 가서 이제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여자분들이 오는데 한낮에 오는데 얼굴에 뭐는 썼는데 얼굴에 이제 윤곽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그래 웃죠. 저는 일본에 가면은 부처가 한국 부처는 여러분 뭐 언진 비록 해가지고 아주 막 기도 크고 막 그 덕스럽게 여러분 그런데 일본에 가면은 부처가 상이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아주 이상해요. 제가 그걸 보면 꼭 그런 느낌이 막 들다. 얼굴이 왜 저렇지?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얼굴에다가 뭐를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코만 빠꼼해 이래 들창고 이래 내놓고 입도 다 지금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햇빛에 거린다고. 한국 사람 햇빛에 거는 걸 싫어하지요. 미국 사람은 돈 주고 걸읍니다. 알겠어요? 여름 휴가철에 얼굴이 끓이지 아니하고 팔이 끓이지 아니하고 깨끗한 원 색깔로 가면은 무시해요. 너는 휴가도 못 갔구나. 네 돈이 없구나. 휴가 갈 정도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휴가 못 간 사람은 일부러 끄는 데 가가지고 돈 주고 끌러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네가 그무스름 하나 그게 너무 아름답다. 그 말은 네가 태양과 큰 광명과 함께 다시 말해 종과 함께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역자들 중에서도 목사님 마음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의 인도를 받고 이끄는 그대로 일을 했을 때 여러분 희한하게 일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큰 광명을 가까이 했을 때 얻어지는 색깔 여러분 목사님을 가까이 했을 때 여러분 종을 가까이 했을 때 얻어지는 영적인 지혜와 귀한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하냐 우리에게 귀한 종이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뭐 수양관 여 얼마나 좋은 수양관입니까? 저는 가까이 살지만 여 한 번만 오면 막 코가 뻥 뚫히는 것 같아요. 공기 좋지요. 여러분 물 좋지요. 어떤 때는 여기 와가지고 한 일주일 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수양회를 가지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하고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먼 나라에 가는데 자기 동네에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서 자기에 있는 재산 다 떨어먹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자기 일하는 일꾼들에게 불러가지고 야, 이 포도원에 포도원 주위로 돌아가면서 산 우를 울타리를 만들어라. 예, 울타리를 아주 잘 만들어놨죠. 그리고 포도 접을 짜는 구유를 만들어라. 뭐 백향목으로 만드는지 소나무로 만드는지 무슨 나무로 만드는지 아주 접을 짜는 구유 막 이렇게 포도를 따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그걸 이제 포도주 만들기 전에 하는 그 과정 여러분 그렇게 하더니만은 여기 망대를 하나 높이 지어라. 아 주인이요. 먼 나라에 가시는데 뭔데 또 망대까지 지어라 그럽니까? 그래 지어봐라. 어려운데 힘들게 몇 달을 지었겠죠. 망대를 지었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 허름한 농부 하나를 불러가지고 보게 이 사람, 내가 이 포도원을 자네가 보면 알겠지만은 산 울타리를 쳐놓고 그 다음에 접자는 구유도 깨끗하게 내가 만들어놨다. 그리고 망대까지 만들어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 담는 과정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자네가 이게 농사를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네가 포도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새로 뭐 얼마를 예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도 뭐 1톤을 했는지 2톤을 했는지 새로 나에게 다오. 농부가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래 하면은 일꾼을 들여서 해도 자기가 충분히 먹고 살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아 주인이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부가 야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하셨지? 다른 주인들은 새로 줄 때 산울 없는 상태로 새로 주고 구유 없는 상태로 새로 주고 망대가 없는 상태에서 새를 주는데 우리 주인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한 세트를 꾸려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세를 주시나 새로 주시나 너무 감사하지. 이 농부의 마음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그냥 됐어요. 주인 앞에 감사한 것보다도 주인이 나에게 이런 거를 주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인은 나를 알아. 내가 능력 있는 걸 알았을 거야. 이제 농사를 다 마치고 가을철이 돼가지고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일꾼들을 보낸 거예요. 종을 보낸 거예요. 그래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아, 예,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종입니다. 주인이 오늘 가서 세를 받아오라 그래서 세를 받으러 왔습니다. 농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종들을 다 때리고 능욕하고 다 보내고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세를 주지 않고 아들을 끌어내 죽이고 그래 하면서 이제는 주인이 이 포도원을 이 농부에게 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종들이 세를 제때에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세를 주기로 합시다.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을 대하면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대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상당한 은혜를 베푼 것이요. 여러분 1년 동안 농사를 자유롭게 짓게 하고 수확을 한 뒤에 네가 나에게 세를 주는데 그때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현물로 주잖아요. 뭐 포도를 1톤을 주든지 아니면 2톤을 주든지 여러분 계약한 대로 주인에게 포도를 딱 갖다가 이제 새로 주면은 주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주인은 포도를 보면은 농부가 포도 농사를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야, 포도가 너무 시다. 그러면 왜 시냐, 안 달고. 그러면 포도 잎이 피기 전에 밑거름을 할 때 제대로 거름을 안 줘서 시지. 야, 포도 껍질이 너무 두껍다. 왜 이래 포도 껍질이 두꺼우냐. 이거는 이래서 그래. 여러분, 주인이 농부를 보면서 네가 농사를 짓고 나서 세를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포도밭에다 산후를 두르고 여러분 망대를 짓고 여러분 구유를 만들어 가지고 준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 사람에게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너 이거 껍질 두꺼운 거 이거는 거름을 주지 않아서 그래.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 주인은 그 상세 아니까 포도밭이 왜 이래? 맛이 이런 거는 거름을 안 줘서 그래. 무슨 거름을 주고 무슨 거름을 주고. 여러분 이 농부가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빠지니까. 여러분 이 농부가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은 주인이여 내가 원래 농사를 지었는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내가 농사를 좀 잘못 지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농부가 세를 바치려고 세를 가져와가지고 주인하고 같이 앉아서 나는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왜 씁니까? 껍질이 왜 두껍습니까? 맛이 왜 이렇습니까? 모양이 왜 이렇습니까? 포도가 많이 왜 안 달리냐? 주인이요. 주인이 나에게 포도밭만 주지 말고 그것도 가르쳐 줘야지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내가 잡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잡는 거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하고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길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농부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게 자기 마음의 교만 때문에. 주인이 나를 알아. 어느 포도밭 주인이 산후를 두르고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그래가지고 새로 주는 포도밭 주인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쓸만하고 할만하니까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지. 그러면서 주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세를 받으러 온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너에게 포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은 그거였는데 농부의 마음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목사님하고 수십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신 일 중에서 잘못된 일들이 무엇이 있었느냐? 여러분 여기 수양관 오셔서 수양이 하니까 너무 좋죠. 이 수양관 하나 얻으려고 땅을 살려고 여러분 경상남북도 부산 저쪽으로 우리 그때 운동화 하나 사 신고 얼마나 다닌지 모르겠어요.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전국을 누비다시피 하고 했는데도 수양간 장소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간증을 들어서 알지만 여기 와가지고 이 수양간 땅을 보면서 모든 사람 입을 쫙 벌리면 이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얼마나 처음부터 기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잘하는 그게 귀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있다는 것. 아, 아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거지. 예. 여러분 베드로가 귀한 게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함께하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게 귀한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거물을 깊은 데 한번 던져봐. 아 예수님 내가 깊은 데 얕은 데 다 던졌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내가 그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한번 거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그것에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베드로가 그거를 보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저번 수양회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한국이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는 대덕에 있으니까 여러분 조용하게 잘 지내는데 세계는 어렵습니다. 뭐 한국이 뭐 이북에서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니 안 하니 미국을 뭐 전쟁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 않다. 우리가 88 올림픽을 할 때 노태우 대통령이 세계는 서울로 한국으로 한국은 서울은 세계로 그래야 모든 국민들에게 여권을 얻을 수 있도록 45세 이상 된 분들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줘서 발급한 목사님께서 여권을 발급받아가지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미국에 집회를 가신 거예요. 두 번째 독일에 집회를 하신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나서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이 생겨진 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독일에 선교사 보내고 미국에 선교사 보내고 여러분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고 목사님이 여권을 발부받으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것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시작하고 나니까 한국의 경제가 아주 좋아졌다. 한국이 잘 사는 이유가 여러분 뭐 새마을 사업 잘해가지고 잘 사는 여러분 새마을 사업에 뭐 새마을 사업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뭐야 스와질랜드 그 장관님들 코트디부아 장관 한국에 새마을 사업 배우러 그 청도에 있는 새마을 회관인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 한번 가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그러시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광주에서 칸타타가 있는데 칸타타 구경하시고 내일 청도 새마을회관을 가면 어떻겠냐. 근데 이분들이 막 입이 튀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 바꿔가지고, 그럼 오늘 가라. 왜냐? 목사님이 여기서 강주 가시면서 목사님 차에 장관 한 분 태워가지고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광주에서 청도까지 오시면서 또 한 분 옆에 태워가지고 그분에게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선교사들이 있는데 너들은 다른 차 타고 와 하면서 다 빼고 그분들을 위해 차를 비워놓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계획을 딱 가졌었는데 그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옆에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오늘은 여기 대덕에 왔다가 여러분 여기 식사를 하시고 광주에 가셔서 칸타타 구경하시고 내일 이제 청도로 가면은 우리가 그 사이에 청도에 연락을 해가지고 뭐 새마을회관 관장이나 뭐 여러 유지들 모아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다 그냥 만들 건데 이분들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청도 새마을회관 못 가지고 아 그러면 가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다.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에게 자기 일정을 맡기면 목사님은 너무 아름답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님 손에 쥐어지고 목사님 계획에 들어지면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발이 너무 아름답다. 왜? 예수님에게 발이 없었다면 우리 집에 어떻게 오셨겠냐. 어떤 성경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던 예수님의 머릿속에 내 이름 석자가 들어있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예수님의 그 머리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속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셔서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없으면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발이 있어서 내가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머리가 있어서 내가 은혜를 입고 온전하게 되는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종을 주셔서 어떤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꼭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아름다운 지혜. 그 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사님은 전쟁 안 일어나. 너희들이 복음 안 전하면 전쟁 일어나. 복음 전하면 절대로 전쟁 안 일어난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주님이 막으신다.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맞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게 복음 전하니까 선교라니까 해외로 얼마나 선교를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한 거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물질도 드리고